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가끔 농담을 하는데요.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날이 따뜻했는데 갑자기 영하 8도로 떨어진 날. 되게 이런 날 오실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불꽃 하나가 지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실존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로마 황제에게 귀속되었던 모든 호칭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제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반역을 획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고백은 목숨을 걸고 하는 고백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아픔에 반응할 줄 아는 것이라고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은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질투심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뭐 누구 좋은 옷 입은 거 부러워해 본 적 없고요. 누가 화려하게 산다고 한 번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좋은 차 타는 거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지만은 저는 이 나이쯤 됐는데 차 한 대 가져도 괜찮지만 차 없습니다. 그냥 다닙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가난해가지고 차를 못 사줘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차 없이 이렇게 지냅니다. 다른 질투심은 별로 없는데 제게 하나의 질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를 질투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다고 기도합니다. 한 사흘만 주님의 그 학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싶다고 그렇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부질없는 꿈이죠.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꿈을 꾸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을 보고 싶어요. 정말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베너에 보면 베너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노예선 갤리선을 젓기 위해서 이제 붙잡혀가고 있는데 너무나 목이 마른데 그 군인들이 물을 주지 않는 거죠. 어느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목이 말라 미칠 것 같은데 어느 분 한 분이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베너에게 가져오지요. 그런데 군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채찍을 들어 물을 가져온 사람을 때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가 고개를 쓱 도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그는 폭력을 행하려던 자기의 이 손을 거두어들이고 맙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죠. 예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거룩함을 그는 홀연히 보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이 베드로와 고기잡이 이적을 일으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얘기했고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존재 앞에만 서면 내가 스스로 떳떳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나의 모습이 내가 치장하고 있었던 나의 군더더기들이 다 사라지고 본질 그 자체로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얼굴, 그 얼굴과 만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런 소망 가져본 적 없습니까? 돌아가신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얼굴 하나를 보러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얼굴만 보면 그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얼굴만 보면 내 마음의 키가 한 자나 자라는 것 같은 그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압도적인 정신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나도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선배가 한 분 있는데요. 번역가이기도 하고 사진작가이기도 한데 그분이 신학을 공부한 분입니다. 그런데 일찌감치 목회의 길을 떠나서 사진작가, 번역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여러분 원주에 살고 계셨던 돌아가셨습니다만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그 장일순 선생님은 정말 원주를 비롯한 곳곳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의 정신적 스승 역할을 하던 분입니다. 그 어른과 만나고 온 제 선배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난 말이야 성경을 읽을 때 갈릴리의 어부들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름 앞에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말을 믿지 않아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장일순 선생님을 보는 순간 그 말이 진실임을 알아서 그 선생님 만나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만약에 나를 보고 아무개야 너 나를 따라라 하고 얘기하면 카메라 내려놓고 번역가로서의 자기의 커리어 다 내려놓고 그분의 발을 닦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얼굴만 대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그 얼굴만 대하면 내 정신의 키가 한자나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바로 그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분과 만났던 사람들은 어부들은 여러분 새로운 세상의 초석이 되었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라고 천대받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추춧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그 얼굴과 만났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는 만약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와 사흘 동안의 동행이 허락된다면 저는 한마디도 그분에게 아무것도 묻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거 물을 생각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합니까 묻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과 그저 동행하고 싶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그분의 눈빛을 보고 싶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겨있는 사랑을 보고 싶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실 때 온몸이 귀가 되어 들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겁니다. 음식을 드실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길을 걸으실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사람들을 응대하실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기보다는 말 없을 때 나의 처신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파악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대하는 사람 하나하나를 어떤 정성을 가지고 대하는지를 보고 사람들은 나를 파악하죠.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먼저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아감과 물러감의 통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느꼈을 겁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해변 마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세리와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사람들에게 끝없이 주님은 다가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현인인 노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도덕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장 높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닮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선 약수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물이 가장 높은 도덕임을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이런 말 속에서입니다. 수설리 만물이요 부쟁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 흘러가는 것마다 식물에게도 물을 주고 동물에게도 물을 나누어줘서 그 생명들이 자라나도록 하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나를 지켜내는 게 아니라 자기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를 다투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뭔가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은 거기 휘돌아갈 뿐입니다. 잠시 머물러야 하면 머물게 됩니다. 폭포가 있으면 떨어져 내립니다. 이것이 물입니다. 그런데 그 상선 약수를 설명하는 대목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 중인, 지, 소, 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뭇사람들이 머물기 싫어하는 자리에 머문다 라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뭇사람들이 머물기 싫어하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낮은 자리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 자기보다 낮은 곳이 있으면 흘러가고 또 흘러갑니다.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만나는 건 누군들 좋겠습니까? 저도 여러분 목사로 지내면서 제가 농담처럼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란 것을 직업으로 얘기하면 참 어렵다. 왜냐하면 교인들은 대개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를 찾아와가지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좋은 일은 항상 당신들끼리. 그리고 어려운 일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게 교인들의 어떤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지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자신의 고륙지친처럼 여겼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여러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엑소시즘, 그 귀신 들림을 쫓아내는 것을 엑소시즘만으로 설명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통합성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통합적인 인격을 갖지 못하고 조각난 인격으로 살도록 하는 것을 성경은 귀신 들림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세계에서도 우리는 귀신 들린 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격의 통합성 없이 살고 있습니다. 가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인격의 통합성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 지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주님이 그 삶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끝없이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새롭게 했기에 주님은 그 힘겨운 여정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참 삶이란 나아감과 물러감의 통일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인훈이라고 하는 여기에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교과서에서 배웠겠죠. 최인훈의 광장 이런 책들이 여러분 아마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최인훈 선생도 얘기하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광장과 밀실이 유기적으로 관련을 맺을 때만 삶이 건강해진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광장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일이었고 주님의 골방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자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통일을 이루어 살았던 것이죠.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았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에게는 개인 사자, 사생활하고 얘기할 때 개인의 삶이 없었습니다. 개인 사자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면 벼화자에다가 손을 움켜쥔 모양의 마늘모가 있는데요. 이게 사생활할 때의 사자입니다. 벼를 움켜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내 거라고 움켜쥔 것이 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은 나의 말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말은 나의 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을 압니다만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한다름에 그 다음을 기도해버리면 안 됩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두 번째 문장이 발설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자기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당신을 바쳤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처사 앞에서 주님은 절규하듯 외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무정한 하늘은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당신을 바치고 그런 후에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책을 읽다 보니까 믿음을 설명하는 말을 만났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력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물이 우리를 두둥실 떠올려주는 그 힘을 부력이라 이릅니다. 여러분, 나는 저 고통의 바닷속에 떠밀려가고 그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부력으로서 작동해가지고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25년 전서부터 잡지와 신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최초로 어떤 잡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 잡지가 내게 배달되어 와가지고 그 잡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정상목이라고 하는 분을 인터뷰한 기사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거의 최초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기농 농사 짓는 사람들이 희귀했죠. 기자가 찾아가 정상목 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화학용법, 화학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제 쓰지 않고 농사 짓는 일이 힘들었을 텐데 첫 해 작황이 어땠습니까? 망했죠, 뭐. 간결하게 얘기했어요. 둘째 해는 어떠셨습니까?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미쳤죠. 올해도 또 미치시려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 다음에 또 미치면요. 그러자 정상무 씨가 그 짓궂은 질문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명의 먹을거리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망하면 나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이제 시집을 가가지고 애까지 낳았습니다만 제 딸아이 어렸을 때 가끔 집에 제가 들어가면은 아버지들이 흔히 하는 거 있잖아요. 들어넣어서 아이 배에다가 발을 얹고 비행기 태워주는 거 말입니다. 어느 날 아이 손을 붙잡고 비행기를 이렇게 태워주고 있는데 아이가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조금 무섭게 하려고 손을 놨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슬슬 했는데도 너무나 행복한 표정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게 하려고 옆으로 흔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이래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지윤아, 무섭지 않아? 그러자 그 어린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설마 아빠가 딸을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난 딸을 통해 믿음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떨어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아멘이 되기 위해 온전히 그분의 뜻 앞에 당신을 내맡기는 모습을 제자들은 보고 또 보았던 것이죠. 또 제자들이 예수에게 보았을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은 인습적인 지혜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옛사람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며 지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잘하는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하는 말입니다. 좁은 문,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좁다란 문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넓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뭘 얘기하냐면 율법주의의 문은 좁은 문이고 복음의 길은 좁은 문은 복음의 문이고 넓은 문은 율법주의의 문입니다. 그렇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도 돼 있어요. 613개의 계명을 지키면 나는 안심해도 좋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여섯 개의 반명제 얘기를 하죠. 옛사람은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하지만 난 말한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너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로도 땅으로도 그렇죠.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다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인습적인 지혜에 물들어 있다고 한다면 옛사람이 했던 말들을 반복하며 그 속에 머물렀을 텐데 주님은 문자 속에 매이지 않고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가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개인 사가 없었다고 얘기했다면 금방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비슷할 사자 사이비라고 얘기할 때 그 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인변에다가 써이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슷하다 하는 사자이죠. 주님은 그런 거 없었어요. 남과 같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주체로 살아갔다 하는 얘기죠. 주님은 그야말로 신앙의 독립군으로 사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에게 뭐가 없었냐면 사치스러울 사자가 없었다 그 얘기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 운동 벌인 것 아닙니다. 누군가의 호의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돈 가지고 하나님 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한다고. 그것은 여러분 미혹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돈 가지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 주님에게 있는 유일한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옷조차 다 벗기고 주님은 벌거벗은 모습 세상에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에게 남겨진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사치가 없었는데 가진 것 없었기에 주님은 뭘 줄 수 있었습니까? 당신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며 선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에는 가진 것이 뭔가 소유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삶의 의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 법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주셨어요. 가진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님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까닭은 그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한 엠마우스 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정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성당에 어려움 겪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없자 성당 안에 세워져 있던 마리아 상을 치워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머물도록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엠마우스 운동을 시작했던 초창기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부님 빨리 좀 달려가 보시죠. 그들은 달려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가 다가가 얘기합니다. 형제요, 어떤 고민이 있길래 자살하려고 하시오? 그러자 그는 고해성사하듯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폭력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었는데 그러다 어머니 아버지가 뿔뿔이 가정이 흩어지고 그래서 자기는 고아원에 버려졌고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정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들어갔던 이야기, 감옥에서 나와서 어렵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난하니까 아내가 도망간 이야기, 그래서 태어났던 아이들을 기관에 맡기고 나는 살 희망이 없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 피에르가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형제여, 그대의 말을 듣고 나니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생각이 드는구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기왕 죽기로 작정한 거, 죽기 전에 내 일을 좀 도와주시겠소? 나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싶은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 사나이 조르주라고 하는 사나이는 그 자살을 포기하고 피에르와 더불어서 그 운동을 시작했어요.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조르주가 고백합니다. 그날 신부님이 내게 와가지고 삶의 방편을 내게 주었더라면, 돈 몇 푼 지어줬더라면 나는 이 세상 사람 아닐 겁니다. 내게 필요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이유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당신을 그들에게 주므로서 그들의 생이 왜 존엄한지를 끝없이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자신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인 것이죠. 주님에게는 또한 거짓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진실 그 자체였습니다. 진실한 사람만이 힘이 있는 법입니다. 주님도 가르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복음서의 핵심 아닙니까? 진리를 여러분 내 속에 모셔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이 제일 좋아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말이죠. 진리 하나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내 영혼 속에 기둥 하나가 세워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기둥이 여러분 비뚤음하게 서 있으면 이 위에 조그만 무게가 얹혀져도 이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둥이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떤 인생의 무게가 이 위에 얹혀져도 넘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진리가 내 속에 기둥처럼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서도 많은 것을 누리며 살면서도 작은 시련이 와도 휘뚝휘뚝 넘어지는 까닭은 내 속에 진리라고 하는 중심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팽이를 돌려보셨는지요? 나 어렸을 때 여러분 밤나무나 참나무 같은 것을 깎아가지고 팽이를 만들고 그리고 얼음판이나 마당에서 팽이를 치쳤습니다. 돌려놓고 채를 가지고 탁탁 치죠. 그럼 여러분 팽이는 까불까불합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어느 순간 채질을 계속하다 보면 팽이가 딱 서서 그 자리에서 돕니다. 아무리 때려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딱 돕니다.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의 중심이 잡히면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고백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때 여러분도 이 질문 앞에 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여러분은 배운 대로 또 읽은 대로 대답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다. 그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우리의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이 발설된 장소가 어딘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그 장소가 이 질문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관계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명에는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 다시 얘기하면 시저라고 하는 말과 그 당시에 그 지역, 단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분봉왕 빌립의 이름이 겹쳐져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분 빌립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식 도시를 지어놓고 로마의 신전을 지어놓고 로마의 극장을 만들어놓고 로마의 문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신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로마의 수많은 신들이 모셔져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저 신들이 너의 참신이냐? 아니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로마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오늘 고통받는 자들의 삶의 자리로 끝없이 다가가는 당신이 세계의 주님이시라는 장엄한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행복한 일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은 개인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 받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꿈을 함께 꾸기 위해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처럼 못나고 우리처럼 부족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목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소명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응석받이처럼 엄살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그리스의 문학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림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치 사령관 앞에 서 있는 병사처럼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의 작전 계획에 따라 오늘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삶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성공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또 시키실 일 없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답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강건한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길로 가며 진리가 주는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이들이 될 겁니다. 질척질척한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늘의 찬빛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소명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더불어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는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주님과 등 돌린 장소를 향해 나아가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외롭게 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강건한 신앙인되어 주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멋진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